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두 번째 그 설교의 마지막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혼자 되는 게 아니죠.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1장 27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라는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공동체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배경처럼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것 같아요. 바울도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배경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식민지 도시보다도 드높았던 빌립보에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베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비슷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보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사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태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긴 이 본문이 이 바로 2장 2절 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설득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는 공동체는 당연히 빌립보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교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성숙한 공동체를 제외하고서는요, 아주 미성숙한 공동체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이 모든 점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현대교회만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막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섞여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은 되게 조건절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희가 그런 것이 있거든. 여러분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너희 안에 격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 동정심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빌립보 교회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교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형편도 돌보아 주라. 경쟁이나 허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빌립보 교회 안에 경쟁이나 허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면성의 다른 부분, 교회의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교회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양면성 속에서도 부디 교회가 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는다, 같은 뜻을 갖는다, 한 마음이 된다. 사실은 깊이 묵상해 보면은 다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2장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리에 관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12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마음 혹은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이라고 번역된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든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는 것, 프로네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향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지향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그것을 품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 의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편하게 또 혹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잖아요. 제자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라인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역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가정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쇼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정생활에, 자녀 양육에, 제자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원칙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에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5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품으십시오. 생각을 갖는 것, 결단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기로 하는 것을 아까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그 명사의 동사형을 써서 프로네이테 이렇게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프로네이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프로네이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나누어 주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결코 감정의 이슈가 아닌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프로네이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블루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보기에 따라서 이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이 6절에서 11절을 본보기 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전문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요리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할 때 자기가 본보기로 삼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목표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나는 저 사람의 경지에는 다다를 수 없어 라고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좋은 본보기인 것은 알겠으나 그러나 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모델이다. 그러면서 그냥 현재 수준에 만족합니다. 나는 그만큼의 머리도 되지 않고 체력도 되지 않고 손재주도 없어서 나는 그냥 만족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6절에서 11절을 본보기 모델로 바라본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이 내 모델이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좌절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럴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모델로 삼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오늘 6절에서 11절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상태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포기하고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거죠. 어떤 영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수준에서 딱 멈춥니다. 5년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게 바로 본보기 모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델은 무엇일까? 그것은 6절에서 11절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모델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보기 모델과 구원과 소망의 모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렇죠? 구원과 소망의 모델로 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소망,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일까? 바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의 의미를 사실은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가거나 그냥 너무 클리셰로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9절과 11절이 대표적인 거죠.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본보기 모델로 보면은 마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희망이 좌절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저만큼의 순종까지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꺾이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망의 모델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9절에 보니까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렇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모델, 소망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종의 모습을 가지셨거든요.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모습, 본체를 가지셨으나 7절에는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 형체를 가지셨다 그럽니다. 본체, 형체, 모습. 사실은 번역하기 나름이지만 그것은 다 똑같은 그 몰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모습인 거예요. 100% 사람이셨지만 100%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자기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뭐 요즘에 그 한국 미디어에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예. 갑질은 뭘까요? 예, 권리에 어그러진 모습이 갑질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나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묘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나의 권리를 추구하고 찾고 소망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모델은 나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에서 저희 교단, CRC 교단의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친교도 하고 또 뭐 목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이런저런 나눔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모여서 대화하는데 목회자의 리더십에 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대, 60대, 저를 포함해서 거기 대부분 다 50대셨는데 50대, 60대의 목회자가 가장 문제다. 교회에서는 가장 문제다. 여러분, 50대 남자 목회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예. GPT부터 시작해서 예, GPT부터 시작해서 코인의 문제 이르기까지 영적인 문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에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자아반성적인 자아성찰적인 이야기죠. 별로 공감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한 70 가까이 되셨어요. 예. 근데 70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그래봐야 줄반장 정도인데 반장도 아니고 줄반장 아시잖아요. 줄반장 정도인데 마치 자기들이 선생이 된 것처럼 모든 것에서 선생 노릇하려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켜켜이 최소한 지난 30년 동안 쌓여온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반장도 아니고 줄반장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삶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로 서로가 각자와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제가 사순절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장면 가운데에서 그 시험 받으신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로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로 시험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오늘 다시 빌립보서 본문의 2장 6절에서 11절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마침내 영광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과 소망의 모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순종을 그냥 배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모델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나는 안 돼. 예.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예. 왜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본보기 모델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네인을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 결코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2절 후에 보니까는 그 제자도의 모습을 좀 더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2절 마지막 부분이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죠? 예.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다니까요. 예,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신학 용어 중에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구원의 여정, 구원이 성취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박에 이렇게 질문하겠죠. 구원은 믿는 순간에 다 성취된 것이 아닌가? 왜 여전히 진행형입니까? 왜 구원을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바라봅니까? 예. 여러분 구원은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칭의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말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한 바로 그 칭의의 구원에서는 성취된 것이 맞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요, 바로 거기 세 부분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 단계가 더 있잖아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게 뭡니까? 성화의 구원이죠. 영적 성숙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프로네인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는 그 구원이죠.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는 영광스러운 상태, being glorified 되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해요.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성화의 구원 가운데 있죠. 1장 6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바울이 말한 바로 이 칭의의 구원의 서정은 다른 것이 아니죠. Already, but not yet. 그렇죠? Already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칭의의 구원입니다. Not yet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in between 안에 살고 있죠. Already, not yet. 바로 성화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우리가 기쁨의 순간 가운데, 고난의 순간 가운데, 혹은 아무것도 없는 평탄한 일상 가운데,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얼라인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살고 있습니까? 칭의의 구원에는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성화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바라시거든요. 네. 여러분, 1장 6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라고 할 때 그 여러분은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도의 구원과 성숙, 성화의 여정은 많은 부분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전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포션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는 12절을 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실천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근 형제가 제가 설교문을 보내주는데 그 설교문을 꼭 읽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전에도 제 아내가 태미자매가 렌처를 걷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주로 월요일날 아내랑 늘 렌처를 갑니다. 짧은 두 시간만 가요. 짧은 두 시간. 예. 짧은 두 시간을 가는데 꼭 물과 에너지바를 챙겨서 갑니다. 저희 아내는 어떤 특정한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에너지바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바를 먹는 맛에 렌초를 간다고 할 정도로, 그걸 좋아해요. 예.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둘이 서서 에너지바를 먹습니다. 여러분, 걷는 건 누굽니까? 당연히 저희 부부죠. 그런데 걷다가 힘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에너지바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먹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진짜로 뒤돌아서야 돼요. 겨우겨우 차까지 옵니다. 여러분, 에너지바의 힘으로 제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성화의 구원, 제자도의 구원, 우리가 힘쓰지만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13절을 쓱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활동하다 혹은 활동하게 하셔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너곤, 에너게인 그래요. 그냥 금방 이해되시죠? 그냥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헬라어 원형인 거죠. 예.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로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예. 결단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흠없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진 않아요. 다 흠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에너지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문에 있지만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오늘 설교에 많은 것을 보여준다 싶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추 한 알, 예.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여러분, 빨간 대추 한 알도 그럴 텐데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삶을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13절 이후에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세대 가운데에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예, 맞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숙과 성화, 제자도의 구원을 실천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절은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누군가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냐면은 바로 다니엘서 12장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다니엘의 겉모습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몇 세대에 걸쳐서, 몇 왕에 걸쳐서 이방 나라에서 높은 자리가 되었죠. 별과 같이 빛난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룬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별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여정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별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서는 별이 방향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예. 김구 선생이 사명대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예,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걸음이 뒤에 오는 이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니. 그렇죠? 우리 누구나 늘 흐트러지게 걷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흐트러지게 걷지 않고자 애쓰는 것. 그렇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겠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순종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으로 풀어내인 하려고 하는 것, 얼라인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도의 모습, 그렇죠? 그러한 성화의 모습,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